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환난 전 휴가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형제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의 재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죠?
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레드북 잡지사가 미국에서 유명한 8개의 신학대학원 세미나리에서 의견조사를 하였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아주 적은 숫자겠죠.
네. 10% 정도 될것
단 1%라는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물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일생 동안 그런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일생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한번 여러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요번에 그 주제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었어도 한 50%의 대밖에 못했거든요. 막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내 마음은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의 재림에 모든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재림의 소망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는 내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참으로 정말 기다리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현재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마음속에서 작은 죄 하나라도 마음 아프면서 그 죄를 버리고 현재 내가 죄를 갖고 있지 않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놀란 일이죠. 그 퀴즈의 답이 1%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현재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재 기독교인의 상태를 좀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네.
저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헤어짐과 이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릴 때의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리 안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영혼들이나 또, 어떤 계기로 해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참 이것이 지속되기를 참 바라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3년 반의 그 시간과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런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속히 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정말 핏값으로 산 그 영혼들을 다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얼마나 애타게 기다릴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가겠다는 그 간절함이 너무도 강하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보다는 마치 부모와 자식이 헤어졌을 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찾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재림을 바라본다면은 이 재림은 너무도 속히 한 걸음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부모가 달려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고, 역시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며 또 재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다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좀 이제 추상적인 말씀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물론 제가 시기를 정하자는 말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의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세상에 돌아간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보니까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제 어머니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는 뭐 난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2030년 정도로 해주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한 뭐 예를 들어 15년 정도 남았죠. 뭐 그 15년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16년인가요? 하여튼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어머니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내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한 건 아니죠.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은 더 그냥 딱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분명히 말세의 그런 징조들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1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리고 21장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멸망에 맞춰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중복 적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깨어나서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반드시 얻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해보면 네. 우리 이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사실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예, 말씀을 하시죠. 네.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3절부터 약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예수 재림의 선결 조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 8가지 정도를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칭하여 미혹할 것이다. 예, 두 번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세 번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일 것이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일곱 번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제 여덟 가지 선결 조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사회 현상에서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0년도 7월 29일자 크리스천 투데이 좀 한 13년 정도 전에 기사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자칭 메시아가 세계적으로 매우 급증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1,500명 이상이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특히 맞네. 유럽과 아프리카 쪽에 아주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러시아에 보면은 그 비사리온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의 추종자들이 현재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칭 그리스도가 약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중국에서 최근에 그 여자 자칭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 중국 여자 그리스도를 자칭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전문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쟁의 소문, 뭐 전쟁의 소문 들 것이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일어나 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구상에 지금 만들어진 핵탄두가 3만 7천여 개가 있는데, 지구를 41번 폭파시키고도 남는 추산이라고 하니, 이제 지금 이번에 뭐 큰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3차 세계대전이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은 거의 지구 멸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민족 분쟁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계속 일어났지만,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민족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1992년부터 시작해서 뭐 보스니아, 루안다, 마케도니아, 티벳, 위구르, 그다음에 최근에는 남수단, 스리랑카, 중동 지역 내전이라든가 태국, 나이지리아, 거의 뭐 민족의 부분 조금 분열돼 있는 민족들은 대부분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죠. 근데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진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14세기에는 사실 14세기 동안에는 137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5세기에 174건, 16세기에 253건, 17세기에 378건, 근데 18세기에는 640건, 19세기에는 2119건, 근데 20세기에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20세기에는 2만 건이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무려 10배나 되는 지진 빈도 횟수가 일어났는데, 지금 진도 7.0 이상을 기준으로 제가 가장 최근에 지진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1980년도에서 1990년도까지는 사실은 7.0 이상의 지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1991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두 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10년 단위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5년에 54건,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88건, 2011년부터 현재 지금 2014년 1월 기준으로 62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2015년 되면은 100건이 넘어간다는 거죠.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진도 7.0 지진이 0건에 비해서 지금 불과 30년 사이에 지진이 100건이 넘어간다는 건 큰 현상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인구가 60억을 잡았을 때, 아프리카, 인도, 방글라데시아,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66%가 지금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6살 미만 어린이들이 70%가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지금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전 세계 인구의 15%가 그 자원을 다 쓰고 있습니다. 80%.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의 나머지 85%가 남은 자원 20%를 갖고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국가별, 대륙별, 민족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전염병 발생 추이도 보면은, 최근 30년 전에는 건수가 약 67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00년도 한 해에만 급성 전염병이 94건으로 이상 나와 있었고요. 최근에는 최근 3년 통계로는 190건이나 급성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음 현상에 대해 복음 전파 현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89년도에는 미 전도 종족이 10,000 종족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8,000 종족으로 줄었다가 2004년에는 6,000 종족, 2006년도에는 3,500, 2008년도에는 1,600. 2012년 현재 미 전도의 종족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전 세계까지 복음. 예, 복음이 다 들어간 걸로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뭐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을 만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러니 뭐 얼마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남았다고. 네.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예. 저기 그 각종 징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징조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죠. 이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때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현상을 좀 초점을 그 다른 곳에 좀 맞추고 싶은데 그 예수님께서 이 인자 임함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그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이제 훈련인 게요. 인자 임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먹고 마시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현대 문화가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지구가 망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요즘 그 뭐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학자라든가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지구 온난화 현상이거든요. 온실가스가 지구를 덮어서 지구가 이제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빙하가 녹고 각종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이 지금 이제 급속도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온실 효과의 주범이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 가스나 뭐 공장, 뭐 비행기 이런 생활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그 온실 효과의 13%를 차지한대요. 근데 이게 2위고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이 인류가 이 가축을 키워서 그 축산업으로 인해 생기는 온실가스가 18%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60억 인구가 쓰는 그 생활 쓰레기라든가 에너지, 연료, 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걸 넘어서 이 축산업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우리가 인류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그 축산업에서 생기는 온실가스가 더 높다는 거예요. 네. 퍼센테이지가. 이게 뭐냐?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인류가 이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입맛을 충족시키고 이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축산업을 하려면은 이 살림을 밀어야 되고요. 열대 우림들을 밀어서 그것을 이제 곡물 사료용 밭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고 이거는 이 이중으로 이 나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지구의 허파가 이제 이 열대 우림인데 그거를 밀어 버려서 이제 이 가축 곡물용 사료를 키우고 또 이제 그런 축산업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그 쓰레기라든가 각종 그런 소모되는 연료들 이런 것들이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돼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고 마실 때 내가 올 거라는 그 징조가 아마 그런 것 같고 연결돼 있지 않는가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네 아 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징조가 우리의 어떤 죄의 만연 그런 방탕함 이런 것들로도 설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뭐 마치 먼 미래의 일일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악한 종이 나와요. 예수님 그 종들이 있는데 악한 종이 특별히 있죠. 근데 악한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어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사실상 예전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구약시대 때 선진들도 동일한 약속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시 어느 때 고난을 당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은 배움을 얻었거든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녹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얼마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미리 벌써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 천만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실 것을 이미 그는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그 뒤로 뭐 다윗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재림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재림을 소망 갖고 죽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활의 소망은. 그래서 그 뒤로도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은 꼭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과 그 부활 중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고 산자가 변화받는 그러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재림의 징조가 있어야지 믿는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림의 소망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소망같이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징조는 너무 분명해요. 분명한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에 있을 것처럼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좀 먼 미래 아니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 경험을 좀 잠깐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하게 처음으로 예수님 초림 당시를 돌아본다면은 초림 때 그 유대인들이 몇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못 믿었다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런 정말 털강자 앞에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재림의 영광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반대로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환난 전에 어떤 희귀를 믿는다든지 각자 어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느냐. 이제 저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에 그 목사님은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어떤 그런 학설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첫째 부활도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런 첫째 부활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 거듭나면은 그것이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고. 그래서 죽으면은 한결같이 예예수님이 구름 타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안 썼죠. 둘째 사망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 상관없다는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 속에서 제가 이 생애의 빛에 참된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 가르침 속에 있다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순된 가운데서 이미 부활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부활이 뭘 필요해. 물론 나중에 육신의 부활도 가르치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넘겨버리니까 그런 가르침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과연 그 재림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해이해지고 점점 점점 그 가르침 속에 내가 젖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에 있을 때는 재림이 희박해지고 사라지고 그 의식 속에서 점점 잊어버려서 재림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거는 내가 거의 나의 어떤 영역이 아니고 주님의 소속이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그 가르침, 즉 인간의 만들어놓은 그 학설, 가르침 속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런 오를 범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재림을 믿지 못하는 큰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이제 느끼기 시작한 때가 이제 그 한 중학생 때쯤인데 그때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성경을 알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그때 저희를 가르쳐줘서 주셨던 이제 교육 전도사님이 그 당시 그때가 이제 벌써 뭐 거의 20년 20년도 더 전이죠.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나름 열심히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학생들 다 모아놓더니 얼굴이 다 벌겋게 상기되셔갖고 뭘 깨달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딱 깨달으시면서 얘들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에는 한 10년 내에 오실 것 같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10년이네요.
그때부터 좀 지났는데 하여튼 이제 그분은 이제 그때 이렇게 그 아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고 이렇게 또 예수님을 나름 사모하셨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우리한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줬어요. 처음으로. 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있구나. 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인식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참 기다려지더라고요. 그게 막 어린 나이지만 기다려지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찬양도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나이, 한 해 뒤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대학을 지나서 이제 사회에 딱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사회를 잘 몰랐으니까. 사회에 들어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사회가. 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회가. 이거 뭐 사람들 만나서 놀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잊어버렸죠. 신앙,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게 된 거예요. 눈을 감아버렸다기보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이 인간의 어떤 그런 말초 신경들을 자극하고 이 흥미를 주고 이렇게 재밌게 놀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푹 빠지다 보니까 또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사귀는 게 좋고 이 희로애락을 즐기면서 이 다반사 일어난 인생 세상살이의 재미에 푹 빠져갖고 이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하고 그거 잠깐 생각하면 이렇게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너 불편하다. 이렇게 불편하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이게 막 그냥 불편해지고 막 좀 먼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사니까 이게 재림이 이렇게 안 기다려지고 나와 상관없는 뭐 훗날의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당장 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완전히 계명을 지키고 믿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참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게 됐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가장, 읽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읽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멸망을 예언했고, 이제 신약 성경 사대복음서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내용에는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 재림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느냐. 아멘. 주여 오소시옵소서.
네. 오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속히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예수님께서 재정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대로 안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참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계명을 지키고 이웃사랑을 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 좀 내 주변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까지 조금 예수님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사실 최근에 좀 갖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 저는 아까 김윤섭 형제님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어릴 때 이제 제가 교회도 이렇게 가고 했지만 만화를 참 좋아했어요. 어릴 때 이 만화를 용돈만 받은 만화책을 사는 게 저의 그런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많이 봤는데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준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만화책 놓고 갈 수 있느냐?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화책을 보니까 이 용이 소원을 들어줘, 또 드래곤볼은. 용은 성경에 사탄으로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답변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전 만화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커서는 제가 게임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게임에 완전히 몰두하는데 나중엔 아예 생각도 안 나. 예수님이 아예 제 머릿속에 사라졌어요.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일상생활도 다 그냥 게임에 맞춰지게 되죠. 이 세상 것들에 이렇게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건 무조건 싫어. 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말씀까지 다 떠나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을 때 이것도 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되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기다려지게 바뀌더라고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공감했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주님 앞에서 다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열렬하게 기다릴 수 있게 변화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 전체적인 어떤 기독교계의 흐름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또 예전에 뭐 이장님이라든지 뭐 여러 이렇게 그 잘못 믿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재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믿는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도 예수님 올 때가 너무 가까웠어 이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착 가라앉아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꼭 종말론자 뭐 극단적 종말론자처럼 이렇게 인식이 사실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아까 뭐 마태복음 24장이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팔고 먹고 사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일, 이 세상적인 일에 깊이 마음의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마음의 양심이 저는 다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거든요. 그 마음이 하늘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이 세상에 마음의 뿌리를 다 받고 있고 욕심을 갖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긴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다시 거듭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진지하게 간절히 고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